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죠, 우리는 일장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명의 아들 속의 그 부패와 타락이 예사처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오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다가 결국 하나님 자체를 오해해서 그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착각을 하고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인 그 핵심인 그 공평, 정의, 인간사랑, 그 인권을 우습게 여기고 저들의 욕심과 그 만용을 위해 채워주는 그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 사욕으로 가득 차면 비록 교회당을 꾸준히 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저들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열심 속에는 솔직히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을 추구하는 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1장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요. 값없이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초대된 언약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은 그뭐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나 또 나훔이나 그리고 에돔을 향해 외쳤던 오바댜 같은 선지를 제외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모를 선지자들까지 대부분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언약을 맺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보내졌어요. 그래서 미가 또한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그 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그 사명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라는 이큰 주제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펴나가면, 뭐 오늘을 살아가는 새 언약된 백성, 성도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의 현실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 말씀과 연결돼서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를 통해 발견되는 그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죄악들이 이제 고발이 되는데, 고발이 되는 걸 보면 2장입니다. 1절, 악한 궁이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뺏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밤낮으로 자기의 배를 채울 궁리만 하고 원하는 대로 남의 밭을 강탈하고 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들의 어떤 문어발식 독식 사업인 거죠. 공정하지 않은 그 가족 밀어주기식 사업 등 이런 걸다 국가가 묵인하는 거예요. 국가 사업임에도 서민들은 배제돼버린 뭐 신도시 사업, 민생에 상관없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정치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진하게 영끌해서 모아서 얻은 이 전세금을 사기치고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막 자살로 내몰리는 그런 시대 풍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미 미가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아스왕 시대의 그 분위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불평등, 불공정, 인권 유린 등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시대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5절까지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진 그런 자들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이 없을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죠. 그리고 6절,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현대 성경으로 2장 6절을 다시 읽으면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은 나에게 설교한다. 이들에 대하여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난은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절부터는 그 시대를 고발하는 미가의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각한 그 진실, 하나님이 전하는 그 심각한 현실을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현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뭐 성품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근거로 볼 때 지금 미가 네가 외치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의 집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냐? 도대체 여호와께서 성급해 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그따위라는 말이냐? 2장 7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가가 전하는 진실한 예언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모욕받는 것처럼 오히려 공격적이 되는 거죠. 권세자와 지도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돈을 모아서 뭐 일부를 교회다 이제 가져다 바치면 거짓 예언자들 목사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결과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막 칭찬하고 떠들어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돈을 받아서 교회 교육관을 세우고 멀쩡한 교회 뜻 무너뜨리고 신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의 결과라고. 보통 이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장로인 경우가 많죠. 이런 장로님 본받으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뭐 예배 속에 자랑하고 뭐 간증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사실상 그 뒤를 보면 그 돈을 얻게 된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회사 직원들의 고열을 짜낸 거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그 검은 돈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 목사가 떠드니까 정말 정작 그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던 직원이 들을 때는 저 완전히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거죠. 우리의 피, 땀이 얼린 그 돈을 강제로 뜯어간 그걸 갖다 내니까 저렇게 축복을 한다. 저런 긍정의 소리를 한다. 이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결국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 시대 문화가 보여주는 그 이 위급성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면 이게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뭐 평화를 외치고 긍정적인 미래를 외치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가 11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만약 어떤 사람이 바람을 몰고 갑자기 나타나서 허풍 떨면서 기만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런 성직자가 이 백성에게는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른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욕심대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묵인해주고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는 덮어두고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뭐 공식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신이 돼버리고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저들의 뿌리가 이미 성경보다 교황을 더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존재는 남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싫어하는 거예요. 선포했다가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 교황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대중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찌하든 무조건 너 잘된다, 너 복준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이런 아참꾼들을 좋아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 시대 모습에 지금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부합하고 있고 바로 이런 모습이 역사를 볼 때 멸망을 곧 앞둔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샌가 이런 시대의 풍속을 따라 말씀을 골라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편식을 하는 이런 태도를 떠나서 창조로부터 이 말세의 역사를 적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따라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맛도 없고 쓰고 뭐 삼키기 힘든 보약 같은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의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꿀송이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분명한 건 이 시대 모두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대 분위기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부담이 되는 건 뭐 확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루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고 이 험한 풍토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세상의 흐름과 이런 종교적 이 편리를 따라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그렇게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성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도록 하는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요구에 따르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모든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의 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뵈야 된다. 분명히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꼭 이 성전으로 모이도록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도를 어쨌든 종교적으로라도 모든 백성들이 준수하려고 했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면 자기가 기르는 동물들을 집에서부터 이제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떠난다고 해도 그 여행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동물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다 상하고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의 환전소나 짐승을 파는 거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사실 좋은 의도의 제도였습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돕기 위해 흠없는 어떤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제도였어요. 그러나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한 곳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장사 터전으로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진 감람산 주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을 위한 그런 환전이나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매매하기 위해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몇 군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사와 관련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관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이 이익이 얻어지는 게 꽤 많았던 거죠. 뭐 예루살렘 주변에 다 몰려 살 수 없으니까 전부 외곽에서 오는 사람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익의 탐심을 품게 된 그 대제사장과 성전의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편리와 많은 수입에 이제 마음이 꽂혀서 그걸 이제 점점점 편리를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냐. 그래서 성전 뜰 안으로까지 그런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이제 막 성전 안에서 그런 매매가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권을 챙기고 이익을 챙겼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사람들의 이런 편리한 방법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그런 요구에 맞춰서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진정한 목적까지 상실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거를 치르기 위해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변질된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셨던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굳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편리와 또 종교적인 이 허례허식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세계관을 따라 바르게 서고자 결단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부패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삶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너무도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변하고 뒤돌아서고 배반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배신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약속과 언약의 자리에 서서 그 길을 이루어가시고 그 안으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죠. 그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돼도 진정한 이 역사가 이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너희가 다 가도 나는 변치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곳곳에서 하시죠. 여기 뭐 2장 12절 같은 경우도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 남아있는 그 족속이 누굴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그 유행과 어떤 흐름을 따라 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걷고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12절 13절은 이미 언약된 나라들이 망한 후의 시점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걸로 보아서는 현대 성경에서는 그 주석 부분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이 구절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에 선포된 것이 후대에 추가된 부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가 선지자 당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도 해요. 그러나 지금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끝까지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지금 귀를 막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이 결국 다 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 다 가니 나도 할 수 없이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창조했던 그 길을 따라 나는 갈 것이고 그 길을 걷는 이들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비록 북왕국 같은 경우는 다 망해서 없어졌어도 그게 뭐 나쁜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뭐 그렇게 한 뭐 51% 55% 해가지고 다 무너져도 45%가 똑바로 살아도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 어쨌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그 길을 약속을 따라 걷는 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구절이 이 확실한 이 뜻이 이 12절 13절에 담겨 있는 거죠. 모두가 뭐 죽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도 끝까지 그 약속 안에 거하고자 하는 백성들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해요. 남은 자들이라고도 하고 그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하루살이처럼 나방처럼 그 불타는 그 횃불 속으로 막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불순종으로 패망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비록 여러 나라로 끌려갔으나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한다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약속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뭐 어쨌든 배반하고 욕심대로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도 너가 산 그곳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설 경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망하게 될 이 남유다 왕국의 경우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물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남은 자들, 그 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와 동행할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지 그 시대 지금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는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 넘어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역사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약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대속의 제물을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일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영원한 대속의 제물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씻음받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 북왕국의 패망의 시절, 남왕국의 이런 이 몰락의 이 과정 속에 계속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이제 한 국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의 선택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겠죠. 영토는 뭡니까?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니까 어떤 물리적 땅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된 그 백성의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개인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받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자발적으로 그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뭐 이 국가의 사람이든 간에 그리 같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세속 속에 어둠 속에서도 그 세속의 가치관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거부하고 각자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 나라 민족 사회 문화 어느 곳에서든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그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2장에서는 이렇게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자기 귀에 좋은 것만을 찾는 이 백성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제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깨어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비록 총체적으로 지금 죄를 고집하고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변함없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새 언약된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 아니라 각자 욕심과 욕구를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기에 혈안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언약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곳곳에서 빛과 소금 된 삶, 저들을 변화시키는 누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닮아 자꾸 변질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짚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조절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 사람들 안에 있는 악마와 같은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처음 지어진 아담과 하와, 그 안에 무슨 악이 있었겠습니까? 악이란 전혀 없었어요. 악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할 때는 그 순수했던 첫 창조물, 피조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더라는 거죠. 사탄을 환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초대받았던 그 백성들의 가슴에는 정말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아마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각오들이 처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재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에 자꾸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놓아가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상을 쫓아가 음란하게 행음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간 북이스라엘의 결말이고, 그리고 이제 곧 또 남유다 왕국도 그런 몰락의 바닥으로 떨어질 현실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언약 백성이기에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가치와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른다, 성경의 세계관을 모른다면 우리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몰락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과 백성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죄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간다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만몬의 문화와 바알의 음란한 문화에 빠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광하고 질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문화를 전파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주님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리 순수하게 태어나도 악마가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